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6월 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한국 정부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현재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등 여러 현안들을 갖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 이는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비준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주 러시아 외교관들에게 테러와 국제항공 운항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한 것은 매우 적절했으며 미국의 정보원을 노출하지 않았다고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6일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키실락 주미 러시아 대사에게 주요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는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전혀 우려되지 않는다며 당시 대화는 매우 적절했고 미국의 정보 동맹국들의 기대에도 매우 부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 언론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항공 테러 계획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이어서 정보원과 정보 제공 국가가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6일 시리아 정부의 인권유린에 연계된 5명의 개인과 5개의 단체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중에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친척인 무하마드 아바스가 포함됐습니다. 이 조치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됐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됐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군사 감옥 안에 설치한 화장장에서 시신을 몰래 처리하면서 대량 학살을 은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존스 국무부 근동 문제 담당 차관보 대행은 15일 세드나야 감옥 내 화장장에서 시신이 처리되고 있다며 화장장 시설로 보이는 항공 촬영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세드나야 감옥에서 매일 50여 명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외무부는 16일 국무부의 지적이 거짓이며 조작이고 새로운 할리우드 영화의 줄거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이 굉장한 영광이라고 말했고 최근 몇 년간 터키 국민이 겪은 끔찍한 테러 공격에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UN,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과 터키가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시리아 유혈 분쟁과 테러 세력의 격퇴를 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모술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를 포위했다며 도시 탈환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합동작전 대변인인 아히야 라술 준장은 16일 미국의 지원으로 모술 탈환 작전을 진행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 ISI 반군들은 모술 서부 올드시티 내 약 12제곱킬로미터만을 장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술 대변인은 또 조만간 모술 지역을 해방시키고 올드시티에 이라크 국기를 개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6일 러시아의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들에 대해 접속 차단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래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단행한 추가 제재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7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 워싱턴에서 양국 간 첫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북 사업에 자체 예산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해상도 구름이 조금 끼고 바다의 물결은 1에서 동해 북부 1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미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매튜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과 한국 정부 외교안보 특별임무팀 정의용 단장이 16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미한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미한 정상회담의 상세한 일정과 의제 등은 외교 경로를 거쳐 추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고 이번 정상회담이 두 나라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와 우위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틴저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정의용 단장의 회동에서는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고 윤 수석은 전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미국은 확고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두 나라의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공동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핵의 완전한 폐기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하고 실용적인 공동 방안을 모색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는데도 양측은 같은 입장이었다고 윤 수석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만남 도중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회의장을 방문해 포틴저 선임 보좌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나라 간의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미한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 이은 후속 조치를 위해 홍석현 특사를 이번 주 중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특사 파견이 양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굳건한 미한 동맹을 다시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전화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곧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틴저 선임 보좌관은 한국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조속히 만나 동맹 강화 방안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바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포틴저 선임 보좌관은 청와대 일정에 이어 오후에는 외교부 청사에서 이정규 차관보를 면담한 뒤 취재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포틴저 선임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미한 동맹의 기본적 운영과 관계된 일로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틴저 선임 보좌관 일행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면서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밝힌 고위 자문단 일행입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한 뒤 한국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완전한 북핵 폐기를 목표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취미 후 가진 첫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해서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한국을 위해 든든한 친구가 되겠다며 캐나다는 미국이나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로 한반도 모든 사람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3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15일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매우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까지 6차례 채택된 대북결의에 명시된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안보리 결의에 노골적이고 도발적으로 저항한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부과한 모든 조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며 다른 회원국도 신속하고 진지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와 2270호에 명시된 포괄적 조치와 관련해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현 상황을 계속해서 긴밀히 주시하고 기존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영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즉시 진지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현 상황을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촉진하려는 이사국들과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에 성공한 만큼 지난해 수차례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보단 성능이 향상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체의 안정성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급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의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내용입니다.
최근 연이어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보다는 성능이 향상된 IRBM급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도 재진입에 대한 안정성 여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화성 12형의 시험 발사로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단 분리 없이 1단으로만 발사돼 고도 2,000km 이상 올라갔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며 여기에 엔진 2개 또는 4개를 엮을 경우 미국 서부까지 타격권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단으로만 한 건데 그걸 2단으로 만들어서 엔진 연소 제대로 시키면은 상당히 멀리 나가요. 거의 미국 서부까지 갈 거려. 그다음에 이제 1단에다가 엔진 두 개를 엮어서 두 개짜리, 네 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ICBM 충분히 돼요. 그다음에 거기다 2단 얹으면. 딱 원래 길이는 그 2단짜리예요. 길이가 길잖아요. 그 정도 길이면 2단 해야 되는데 1단만 했다고. 예. 이제는 그 ICBM 가기 위한 첫걸음을 잘 디뎠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고각 발사한 미사일을 정상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약 5,000km로 추정되고 이는 통상 5,500km의 ICBM에 못 미치지만 이게 최대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연료를 완전히 채워서 시험 발사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인데 김동엽 교수는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땐 목표를 설정하고 그 사정거리에 맞는 미사일을 개발한다며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로만 ICBM 여부를 판단하는 건 섣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12호에 어제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 한 5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ICBM까지는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이것이 ICBM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미사일 개발은 컨셉, 목표를 가지고 사거리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화성 15의 목표는 하와이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천에서 7천 정도의 충분히 가능성인 ICBM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아울러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의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건 미국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며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ICBM을 향한 계속적인 시험 또는 연구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한의 재진입체 기술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만큼 이번 미사일을 ICBM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 자체가 ICBM 발사를 위한 환경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한 5,000km 날아가는 환경뿐이 안 된 거니까 ICBM 환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건 실험을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 지역을 타격권에 두는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사거리를 줄이고 고도를 높이는 형태로 고각 발사된 만큼 정상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최대 5,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사거리 3,000에서 4,000km의 무수단 미사일과 사거리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중간 단계라는 평가가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 간 역대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해 6.15와 14선언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한 데 대해 합의 이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설명회에서 남북 간에는 239건의 합의문이 있다며 합의문에는 기본적으로 남북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로 가자는 생각이 깔려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합의문 중에는 1991년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포함되어 있고 남북 장관급 회담 합의문에도 비핵화가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이라는 남북 간 합의에 큰 틀을 깬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15일 베이징 대사관에서 외신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 합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민족의 근본 리익을 중시하고 북남 합의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북한 측이 언급한 남북 간 합의는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전임 정부 시절 이루어졌던 제1차와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왔던 6.15선언과 14선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반면 자신들의 도발에 대해선 미사일 발사는 수뇌부의 결심에 따라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문제와 같은 안보 문제에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협상을 하겠다는 이른바 통미 복남 전술을 쓰고 경제적으로는 남북관계를 통해 국제사회 제재 등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기존의 대외 전략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큰 틀에서 한 번도 평화와 관계된 문제, 북한 체제의 안정과 관계된 문제는 미국과 협력을 할 것이고 다만 한국과는 실리추구적인 남북관계 형성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게는 기존의 합의, 적어도 남북관계가 가장 정점이었던 노무현 정부 시기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핵 문제를 포함하는 큰 틀의 합의는 미국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한국의 신정부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15일 정세 해설에서 한국 정부를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하하면서 미국과의 문제에 참견하려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처럼 통미 복남 전술을 노고라하는 데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14 정상선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북한의 남북합의 이행 요구를 대화 신호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노동신문의 내용은 북한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한국 정부도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반도 주변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남북 관계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새 정부는 이런 점을 북한에 설득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출범 초기부터 경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어제 기자설명에서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이 지난달 말 한반도 전개 이후 미한 연합훈련을 진행 중이며 훈련 종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보름 이상 머무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우호국인 나미비아가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미비아 현지에서 대통령궁 등을 건설한 북한의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도 언급됐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가 지난달 11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총 14페이지 분량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회가 권고한 이행 체크리스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나미비아 정부가 각 분야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충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가령 핵무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무기와 관련 물질 등에 대한 금수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나미비아의 대테러와 확산 활동 방지법이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고 지난해 12월 2일 정부 공보를 통해 추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사치품 금수와 금융,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안보리 결의도 확고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미비아는 대통령궁과 탄약공장, 각종 기념비 등 국가 주요 시설의 건설을 북한에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행보고서에서 이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북한의 만수대 해외개발회사를 언급했습니다. 나미비아는 북한의 금지된 활동이나 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혹은 대량의 현금과 금을 포함한 자금이나 자원의 이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나미비아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며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에는 2016년 10월 이전에 공사비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는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의 모 회사인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조형물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가 만수대 창작사로 위장한 정황을 지적하면서 이런 수법으로 나미비아 내 탄약공장과 군사학교, 국방부 건물 등 군사시설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나미비아 정부는 북한이 관여한 모든 공사는 유엔의 제재 발효 이전에 시작됐다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이행 보고서에서도 나미비아는 대북결의 2325 채택 이전인 2016년 10월에 모든 공사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틴 안자바 워싱턴 주재 나미비아 대사는 지난 2월 BOA에 안보리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나미비아 내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의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다만 안자바 대사는 제재 대상 북한 회사들과의 계약이 종료 마지막 단계라고 말해 이들 회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지난 1분기 동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석탄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분기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 규모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BOA가 분석한 러시아 연방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두 나라 간 교역액은 약 3,183만 7천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85.3% 증가한 액수입니다. 2016년 1분기 양국 교역액은 약 1,700만 달러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러시아는 북한에 약 3,100만 달러치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133%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대북 수출 품목 1위는 약 2,200만 달러가 팔린 석탄이었습니다. 석탄은 1분기 러시아의 대북 수출에서 약 71%를 차지했습니다. 또 2위는 갈탄으로 모두 470만 달러치가 북한에 수출됐고 원유를 제외한 석유도 120만 달러치가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대북 수입액은 대폭 감소해 올해 1분기 약 4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8% 줄어든 액수입니다. 러시아의 대북한 수입 품목 1위는 화학 주조물로 약 15만 달러였고 이어 관악기가 11만 달러치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주 수출 품목인 석탄은 올 1분기에도 러시아로 전혀 수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1분기 약 280만 달러치가 팔렸던 냉동 오류도 올해 1분기에는 수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북 사업에 자체 예산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식량계획이 북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영양 지원과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영양 강화 사업에 자체 예산 870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최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세계식량계획이 자신들의 대북식량안보 사업에 자금을 투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자금 부족으로 북한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이 기구는 앞서 지난 24일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자금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영양강화식품 생산에 필요한 비타민 혼합식품의 구입과 운송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타민 혼합식품 부족으로 지난달 초부터 이달 말까지 유치원 어린이 19만여 명에 대한 영양강화식품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정도 분량의 영양강화 과자는 제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에게는 영양강화식품과 영양과자가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만 제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월 말까지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말까지 식량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이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BOA 질문에 적절한 때 답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방북 결과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15일 북한 당국의 일부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의 일부 진전을 통해 장애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겁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먼저 북한 정부가 장애인들의 존엄과 능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고 모든 장애인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 위에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물리적 접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여성 등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장애인들의 법률적 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평양과 황해남도 봉천을 방문했습니다. 유엔의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따르면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유엔 상주조정관실 관계자들과 외교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자유 박탈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임무 수행에 중요한 일부 핵심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했으며 정신보건시설을 방문할 수 없었다고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번 방북으로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건설적인 관여를 위한 기회가 더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북이 북한 장애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주요 방북 결과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근 모내기철을 맞아 북한이 농사에 주민들의 총동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 가뭄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연료 부족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올해 초 물과 연료 부족 등으로 모내기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 들어 최근까지 북한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60에서 70% 수준이고 기온은 1에서 2도가 더 높아 전국적으로 가뭄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관계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아 농업용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에 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수율도 낮은 데다가 금년 들어서 강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내기 하는데 꽤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권 원장은 강냉이 영양단지 모 옮겨 심기가 마무리되고 벼 모내기가 시작되는 지금이 농업용수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라며 물공급이 올해 농사의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공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 가을에 수확할 벼나 옥수수의 초기 생육이 나빠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6월에 수확하는 보리나 밀, 감자 등 이모작 작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권 원장은 현재 저수지나 하천을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없는 농장은 가뭄 극복을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물 원천을 찾아내 우물이나 굴포, 관정 등의 방법을 동원해 물을 공급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얕은 데서 물이 확보된다면 우물을 판다든지 또 아니면 또 흐르는 물을 좀 모아서 웅덩이처럼 이제 굴포를 갖다가 개발한다든지 지하 깊은 곳에다가 관정을 박아가지고 거기서 물을 이제 지하수 있는 물을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조치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수기 등 농업용 기계가 동원돼야 하는데 국제사회 제재로 기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큰 문제라고 권 원장은 지적했습니다. 농업용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국제사회 제재로 기름값이 폭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권 원장은 아직은 시장에서 농작물 가격이 안정적이지만 가뭄이 지속될 경우 곡물 수입량을 늘리지 않으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모내기철을 맞아 대풍작은 또 하나의 핵폭탄이라며 모든 힘을 농사에 쏟자고 주민들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1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사설에서 모내기는 절대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영공 공정이라며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통상 3월 중순부터 모판에 벽실을 파종해 모를 키우고 5월 초부터 모내기를 시작해 5월 말에서 6월 중순 마무리합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명예농장원으로 등록한 평안남도 평원군 원활이 농장에서 10일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인 가운데 북한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일수록 대북 정책과 관련해 비군사적인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모닝 컨설트가 지난달 미국인 1,7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36%였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리킨 곳은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이란, 오만 등 중동 지역까지 다양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군사적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경제 제재나 대중국 압박, 그리고 군사 목표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비군사적인 방안을 선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리적 지식은 당적이나 연령, 교육 수준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여자보다는 남자가, 민주당 지지자보다는 공화당 지지자가 북한의 위치를 잘 찾았습니다. 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일수록 북한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았고, 조사 대상 가운데 55%는 주변에서 한국계인 사람을 안다고 답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외부 세계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리적인 지식 수준이 매우 낮다며 이것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비슷해서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대부분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할 뿐더러 가장 싫어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메릴랜드주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조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 경험이 있었던 조 씨는 어릴 적 기억들 가운데 어렴풋한 장면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림 그리길 좋아했던 순진무구한 소녀였던 자신에 대한 기억입니다.
중국에서 감옥에 이제 한 15개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할 거 없으니까 이제 10전짜리 이제 중국 돈 10전짜리면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실버가 벽에다가 이제 글을 쓰면은 이제 연필로 쓰는 것처럼 글이 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땅에다도 그림 그리고 벽에다도 그림 그리면서
그림 그려 뭐 하냐는 어머니의 염려에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를 멀리했다는 그릴스죠. 그러나 화가가 되고 싶었던 당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기 때 꿈은 이제 화가였었는데 이제 크면서 이게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그림을 왜 그리냐, 공부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림 못 그리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안 그리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화가가 꿈이었던 소년은 이곳 미국에서 대학생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까지 그 꿈을 놓고 살았던 그레이스 조 씨가 듣고 있는 수업은 조형 미술입니다.
미술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긴 있구나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손으로 뭐 자그마한 거 만들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집중해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요. 그래서 저한테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만들기를 좋아했던 소녀가 전공 과목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어떤 작품들
이 3D 디자인 클래스는 지금 이 봄 학기부터 시작을 한 거라서요.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우리가 와이어 가지고 이제 신발을 만드는 거였어요.
철사로?
네, 철사.
첫 과제부터 만만치 않았는데요. 철사로 신발을 만들라니. 지난해부터 몽고메리 커뮤니티 단과대학의 학생이 된 조 씨는 당시 적잖은 고민을 했었다고 말했는데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아무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이제 한 일주일인가 2주인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니까 이제 다 각자 학생들이 다양한 신발을 이제 만들어 갖고 와서 네, 와이어 슈스를 잘 그래서 주인집 아주머니랑 이제 같이 막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신데렐라는 글래스 슈스 있었는데 그레이스는 와이어 슈스 있다.
서양의 고전 동화 속의 주인공 모진 계모와 언니들 틈에서 고생하다 왕자님을 만나는 신데렐라의 행운의 상징 유리구두. 두 번의 강제 북송을 겪고 사랑하는 가족을 북한에서 잃었지만 조 씨는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꿈꾸고 있는 조 씨의 학업에 대한 열정은 남다릅니다. 중국에서 어머니와 떨어져 지낼 때에도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공부를 하려 했던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해 온 미국에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또래보다 늦고 영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셨잖아요.
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엔옥에서 프로그램을 완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루 5시간 매일 일을 해야 했던 조 씨. 당시 이런 식으로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고 숙식을 제공해주며 영어를 가르치는 탈북자 지원단체 엔옥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 준비를 할 때요. 이제 시험을, 영어 시험을 두 번 봤어요. 근데 두 번 떨어졌어요. 다시 재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안 되고 해서 그러면은 뭐 재시험 바로 보지 말고 엔옥 가서 공부 좀 하고 와서 또 보자라고 해서 이제 한 9개월.
9개월 동안 집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영어 공부에 매진했던 조 씨.
이제 그쪽 시스템도 이제 잘 되어 있고 또 9개월이란 시간도 저에게 충분히 있었고 해서 준비를 해서 와서 봤더니 이제 패스했어요, 영어를.
조 씨는 당시 성취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직접 뭔가 제 자신으로 술을 떠서 뭐 밥을 먹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좀 직접 얻은 그런 공부가 많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조 씨. 인권운동가로서 영어 간증을 50번은 했다는 조 씨의 실제 영어 실력은?
뭐 지금 뭐 어려운 학과목을 듣기 위한 영어 실력은 충분히 안 되지만.
예를 큰 어려움은 없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네.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인 CNN이 딱 나와.
네.
몇 퍼센트 알아들어요?
무슨 내용이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거는 다 알아들어요. 네. 근데 이제 specific word를 알아듣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런 단어들을 많이 못 알아들 것 같아요.
아직 단어는?
네. 단어는 좀 많이 약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왜 저러는구나.
조 씨는 당시 들었던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국제 뉴스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하루 일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침에 한 8시쯤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막 부지런히 막 열심히 씻고 이제 집에서 9시에 나가요. 9시 반까지 이제 수업을 뛰어가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수학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수학 수업을 10시 45분까지 듣고요. 그리고 이제 11시 반까지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11시 반에 다시 영어 수업이 시작이 돼요. Grammar structure, essay structure, 영어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를
학교 수업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한국말보다 익숙해진 영어 단어를 사용하며 줄줄이 하루 일과를 설명하는데요. 조 씨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최근 교수님과 논의한 주제 연구 수업을 설명했는데요. 조 씨가 정한 주제는 빈곤국이 환경오염을 만드는가였습니다. 교수님은 주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셨지만 조 씨는 이 문제를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북한에는 환경오염을 만들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버리는 음식물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뭐 있다고 해도 뭐 자그만하게 나오니까 그걸 그냥 태워서 버리는데 그 자그만한 연기가 뭐 환경오염.
점수는 몇 점 받았어요?
B+ 받았어요. 그래머 문제 때문에.
잘했네요.
B 선상에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올라가 보고 지금 아직도 B를 멈춰 있어요. 그래서 아직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 문법 쪽에서 좀 많이 약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
중국에서 강제 북송당한 200명의 탈북자들의 이름표를 만들었던 미술 과목, 북한의 환경 오염에 대한 연구를 선택한 영어 과목. 조 씨의 주제는 북한으로 모아졌습니다. 평범한 여대생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다양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의미를 많이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뭔가를 시간 들여서 하는데 또 그것도 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다음에 이 학교 프로젝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선택한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그레이스 조 씨의 세 번째 사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해상은 구름이 조금 끼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끼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5도. 신유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3도, 수풍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6도, 강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7도, 희천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 구름이 끼다가 오후 들어서는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3도, 용현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4도, 개성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5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24도, 청진 아침에는 9도, 낮 기온 20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1도, 낮 기온 1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7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니키 헤일리 UN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각국에 북한을 지원할 것인지 미국, 한국, 일본을 지원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16일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전 UN 주재 한국과 일본 대사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도발은 단순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진정한 위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은 반갑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가 기존 제재의 이행을 살펴보고 더욱 제재를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경제, 외교, 정치 분야 모두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을 지원하는 나라들을 적발해서 공개하고 제재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미국은 북한과 대화 용의가 있지만 북한이 먼저 핵 계획과 미사일 시험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6일 시리아 정부의 인권유린에 연계된 5명의 개인과 5개의 단체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중에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친척인 무하마드 아바스가 포함됐습니다. 이 조치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됐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됐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군사 감옥 안에 설치한 화장장에서 시신을 몰래 처리하면서 대량 학살을 은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존스 국무부 근동 문제 담당 차관보 대행은 15일 세드나야 감옥 내 화장장에서 시신이 처리되고 있다며 화장장 시설로 보이는 항공 촬영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세드나야 감옥에서 매일 50여 명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외무부는 16일 국무부의 지적이 거짓이며 조작이고 새로운 할리우드 영화의 줄거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주 러시아 외교관들에게 테러와 국제항공 운항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한 것은 매우 적절했으며 미국의 정보원을 노출하지 않았다고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6일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키실약 주미 러시아 대사에게 주요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는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 언론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의 항공 테러 계획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이어서 정보원과 정보 제공 국가가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이 굉장한 영광이라고 말했고 최근 몇 년간 터키 국민이 겪은 끔찍한 테러 공격에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UN,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과 터키가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시리아 유혈 분쟁과 테러 세력의 격퇴를 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모술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를 포위했다며 도시 탈환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합동작전 대변인인 아히야 라술 준장은 16일 미국의 지원으로 모술 탈환 작전을 진행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 ISI 반군들은 모술 서부 올드시티 내 약 12제곱킬로미터만을 장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술 대변인은 또 조만간 모술 지역을 해방시키고 올드시티에 이라크 국기를 개항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무인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주의 태즈메니아 대학 연구팀은 인구 중심지로부터 5,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헨더슨 섬에 약 3,800만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들이 널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헨더슨 섬 해변 1제곱미터 면적에 약 670개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덮여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연구진은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